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10년 2월 25일에 그깟 일로 결별은 무슨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떴습니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당시 스피드스케이팅 최강자는 스벤 크라머라는 선수였습니다. 스피드스케이팅 1000m 결승에서 우리나라의 이승훈 선수와 네덜란드의 이 크라머 선수가 만나게 됩니다. 결과는 압도적인 차이로 크라머 선수가 이기게 됩니다. 무려 4초가 넘는 차이로 이기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결승선을 통과한 크라머는 본인이 실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8바퀴를 남겨두고 앞서가던 크라머에게 코치가 아웃코스를 타야 되는데 인코스를 타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잘못 지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크라머는 실격당한 사실을 알고 격분해서 고글을 벗어 던지며 코치에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코치는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내 책임이다. 내 최악의 순간이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다. 코치는 자책과 한탄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절망 속에 하루를 지나고 훈련장에 나타난 크라머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캠캐스 코치와 함께 온 지난 몇 년은 너무 좋았다. 그만한 일로 누군가 멀어질 수는 없다. 실제로 크라머는 캠캐스 코치와 지난 5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수많은 대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크라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캔케스 코치와 다시 대화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그 문제에서 빠져나왔다. 지난 밤에 서로를 향해서 용서하고 화해가 이루어졌음을 알수 있는 훈훈한 기사였습니다. 덕분에 우리나라의 이승훈 선수가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용서와 화해는 보는 이들도 훈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에게는 더큰 기쁨이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받기는 쉬우나 하기는 어렵다입니다. 받기는 쉬우나 하기는 어렵다. 이 제목만 들으면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목 앞에 한 단어만 붙이면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 이해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에 용서를 넣어보면 이렇습니다. 용서. 받기는 쉬우나 하기는 어렵다.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너무나 잘안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구성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그 답을 설명해 주십니다. 21절을 보면 죄를 범한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라고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답을 합니다. 7번까지 할까요? 사실 베드로의 이 자문자답은 사실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죄 용서의 횟수를 정하고 가르쳤습니다. 3번이었습니다. 3번까지 참으라고 가르쳤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이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기도 했지만 유대인의 관념을 초월하는 용서의 횟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인간적인 기준에서 나온 생각에 불과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용서해 주되 그 횟수의 제한을 두고 그 다음에는 정죄해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다는 말이죠. 베드로의 파격적인 용서의 횟수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였을 때 7번은 물론이고 49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는 말입니다. 물론 원어적으로 보면 7번을 70번까지라도 이 말이 해석상으로 490번이 될 수도 있고 77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실제로 몇 번을 용서해 주라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제한적으로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요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요구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렇게 용서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러한 용서의 개념은 완전한 용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의 비유를 통해서 더 명확하게 설명하십니다.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이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못 알아듣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 잘 와닿습니까? 잘 와닿지 않을 겁니다. 당시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이 1달란트입니다. 그런데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일을 하면 1데나리온을 주게 되는 겁니다. 계산하기 좋게 노동자가 1년에 300일을 일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1년 동안 300데나리온을 벌게 됩니다. 1달란트가 6천데나리온이니까 1달란트를 벌려면 20년을 일해야 합니다. 1달란트를 버는데 1달란트를 버는데 20년이니까 1만 달란트면 몇 년일까요? 20만 년입니다. 20만 년. 노동자가 20만 년을 돈 하나도 쓰지 않고 고스란히 모아야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갚을 수 있다 없다. 못 갚는다는 말입니다. 절대로 갚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 헤롯이 유대 지역을 다스릴 때 거둬들인 세금이 1년에 6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종이 무슨 담보가 있었길래 1만 달란트나 빌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은행에서 몇백만 원도 빌리기 힘든데. 아니면 이 사람이 나라의 살림을 살다가 큰 실수를 해서 이런 빚을 지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25절에 보면 분명히 이 종은 돈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돈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종에게 주인은 명합니다.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 당시 노예 한 명의 몸값이 500에서 2천 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비롯해서 자신의 가족을 다 판다고 해도 4인 가족으로 봤을 때 아이들까지도 최고 금액인 2천 데나리온으로 쳐봅시다. 그래도 8천 데나리온입니다. 겨우 1달란트를 넘는 금액입니다.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1만 달란트가 아닙니다. 앞서 죄를 범한 형제를 용서하기를 무제한적으로 하라고 한 것처럼 같은 맥락입니다.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돈을 말합니다. 이 종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빚을 갚아낼 수가 없습니다. 내 몸을 팔고 내 아내를 팔아도 갚을 수 없습니다. 금쪽 같은 내 자식들을 다 팔아도 갚을 수가 없는 돈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던 우리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종은 1만 달란트, 아니 1만 달란트는커녕 10달란트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놀라운 발언을 합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뭘로 갚습니까? 본인이 갚겠다고 하는데 무슨 능력으로 이 돈을 갚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능력, 의지, 선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지만 전혀 불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탕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인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그렇게 큰 돈을 탕감받을 수 있는 이유는 주인에게 잘 빌어서가 아닙니다. 진짜로 갚을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숨겨둔 재산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탕감은 전적인 주인의 배려였으며 전적인 주인의 사랑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설교를 마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종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빛을 탕감받은 종이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멱살을 움켜잡고 돈 갚아내라고 소리소리칩니다. 빚진 동료가 말하죠.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이 말은 자기가 주인에게 했던 말 그대로입니다.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이 동료가 하는 말은 본인이 주인에게 했던 26절의 내용과 완전히 동일한 말씀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이 처절한 간구에도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동료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무슨 해괴망측한 일입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를 고스란히 지켜보던 동료들이 몹시 딱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가서 다 알려줘. 몹시 딱하게 여겼다. 이 말은 극도로 충격을 받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종은 결국 다시 주인에게 불려갑니다. 불쌍히 여겨 놓아주었던 종을 다시 만난 주인. 이 주인이 종에게 하는 첫마디가 악한 종아입니다. 악한 종아. 악한에 해당하는 포네로스는 윤리적으로 비열하고 악독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자, 용서를 베풀어 주지 못하는 비열한 자, 악독한 자. 오늘 3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말은 모든 불의를 용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비윤리적인 공고가 아닙니다. 용서함에 있어서 인색하지 말고 냉정하라고 말하는 말씀입니다. 냉정하지 말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핵심은 마음으로부터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입으로만 용서하고 속으로 칼을 갈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용서한 것처럼 하고 다니면서 뒤에서는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으로만 하는 용서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하는 용서는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의지로 용서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일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나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한심합니까? 얼마나 악독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속상합니까? 그런데 멀리 있지 않잖아요. 매일 아침 거울에 비춰지는 그 모습, 그 모습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부터 은혜를 베풀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받은 교회는 용서하는 것으로 정체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합니다. 나의 주변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과연 내가 머무는 곳에 용서가 있습니까? 용서가 없을 때 여러분 분쟁이 생깁니다. 용서가 없을 때 오해가 생깁니다. 용서가 없을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용서가 없을 때 분란이 생깁니다. 용서받기는 쉬워도 용서하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받은 이 용서를 이웃에게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오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용서받은 자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인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죄인의 모습이 아버지 정말